우리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좀 하세요. 너무 싱겁게 끝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저도 이런 인사 좀 그런데 3.1교회 와서 배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을 경험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한 아기가 메시아로 태어났대요. 그것도 허름한 구유에서, 그리고 참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또 본인도 목수로 자랐습니다. 형제들 틈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촌스러운 사람 몇 명을 데리고 나타나서 사실은 제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썩 한 번에 조금도 주저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거 우리가 성경에 읽는 것처럼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멀고 먼 동방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선 이 동방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좀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치고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 저 사람 북에서 왔대. 그럼 이 소리 못 알아들을 사람 있을까요? 북에서 왔다는 말은 척 우리가 알아듣죠.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우리는 그냥 저분 북에서 왔대. 총신대학에도 보면 좀 늦가기 학생인데 말투가 이상해요. 가르치다 보니까는. 그래서 혹시 북에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탈북자래요. 우리 대번에 안다고요. 그렇듯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이면 동방에서 왔대. 그러면 어느 쪽인지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그 동방이 어디냐 하면 바로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 지역은 유대 땅까지 2000km가 넘어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좀 넘죠. 거기에 5배가량의 먼 거리입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 옛날에 기억나죠? 요즘은 이제 개정을 해서 그 가사가 없어져 버렸는데 동방박사 몇 사람? 세 사람. 동방에서 세 사람이 왔대요. 여러분 그 2000km가 넘는 길을 셋이서 달랑 떠났다면 100km도 못 가서 중단됩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70명 이상의 무리가 길을 떠나야 올 수 있는 험하고 멀고 고단한 길입니다. 그 길은 목숨을 건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왔어요. 우리가 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냐 하면 예물이 세 개니까 세 사람이 왔겠거니 옛날부터 들어서. 성경에는 사실 세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죠. 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더 궁금증이 생겨요. 야, 그러면 그 먼 그 바벨론이라는 데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길래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난 걸 경배하러 예물을 준비해서 왔을까? 더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우선 여기 박사들이라는 말을 들여다보면 또 어느 해석가는 이분들이 동방의 어느 왕들이었을 거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의견이 분분할 때는 제일 정확한 해석이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고이. 이 박사라는 말인데 이 박사는 오늘날 무슨 학교에서 PhD 이런 박사가 아니고 점성술가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점성술가들은 뭐 요즘 그 미아리 고개 좌우편에 흰 깃발 꽂아놓고 내년 봄쯤 좋은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이런 점쳐주는 점술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박사들, 마구이라는 뜻은 천문학자들입니다. 당시에는 이 천체를 연구하는 이런 박사들이 굉장히 고위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평생 하늘의 징조, 천체를 연구하면서 과학적으로 쭉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왕이 어떤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나 정책을 낼 때 반드시 이 사람들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간단한 직위가 아니라 중요한 점성술가들, 천문학자들이요, 박사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먼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그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그 별의 의미를 알았고 그 먼 길을, 목숨을 건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 더 궁금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그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칩니까? 유대 땅에 들어와서 공격을 해요. 그때 천민 중에 목동 출신들은 안 잡아갔어요. 바로 그 후예들이 누굽니까? 레갑의 후예들이에요. 바로 들녘에서 예수의 나신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목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 잡아갔어요. 천한 것들이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그런데 그때 똑똑한 친구들을 다 붙들어 갔어요. 기술 있는 사람들, 써먹을 용도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싹 잡아갔어요. 다니엘서라는 책을 보면 그 리얼한 현장이 그대로 소개됩니다. 다니엘도 붙들려가서 이름이 개명이 되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아벤누고, 메삭 이런 친구들이 다니엘의 측근들 아닙니까? 다니엘이 워낙 총기 있는 청년이니까 붙들려가서 나중에는 그 대제국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그때 붙들려간 유대인들이 요로의 요직을 맡아서 바벨론 안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서 바벨론 제국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그들에게, 고위 관리들에게 뭘 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한 장면들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 상관관계 때문에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가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 로마사를 공부해보면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로마가 마지막에는 어디를 먹습니까? 헬라 제국, 그리스를 먹어요. 힘으로. 그런데 그리스를 힘으로 먹었는데 역설적으로 그리스 문화는 로마 제국을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로마를 연구하다 보면 헬레니즘을 연구 안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똑같은 현상이 바벨론 제국에 벌어진 거예요. 힘으로는 유다를 먹었는데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을 다 엄청난 인구를 끌고 갔어요. 포로로. 근데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에게 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을 통해 전수를 받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천체를 연구하는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민수기 24장을 보세요. 민수기 24장 15절, 우리 오늘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 그리고 16절은 여러분들이, 자 같이 읽습니다. 자 15절 시작. 16절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오죠?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 규는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한 통치권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충분히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천체에 관심이 많았던 천문학자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그리고 세월이 오랜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그들이 늘 하늘을 바라보며 이상한 징조를 기다립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전한 그 언약에는 한 별이, 만국을 통치할 별이 하늘의 징조로 뜰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별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 일행들이 그 목숨 건 먼 길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핑계는 핑계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얼마나 먼 길을 목숨 걸고 이 경배를 위해서 이곳에 왔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혼과 골수를 찔러요.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현장으로 마태복음 2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열어놓으시고 앞을 잠깐 보세요. 이제 우리 속에는 어떻게 이 동방에서 이 사람들이 경배를 하러 왔으며 이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별을 쫓아서 왔다면 그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면 복잡할 거 없는데 유대 땅으로 들어왔어요. 먼저 궁금하죠? 이거는 25일 날 성탄절 아침에 이 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들어와서 이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헤롯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헤롯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왕의 왕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을 유대 사람들은 미가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적어도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다가 성경을 잘 보세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9절 시작. 여기 잘 보시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유대 땅까지 들어와서 별이 사라진 겁니다. 사라졌다가 중간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그 동방에서부터 쫓아왔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문득 어떻게 됐어요?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10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11절을 잘 보세요. 집에 들어가. 자, 앞을 보세요. 여기 구유에 들어가 그랬습니까? 집에 들어가 그랬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나신 곳은 어디죠? 집이 아니고 구유예요.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분명히 누가복음에는 구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유에 예수의 나심을 처음으로 소식을 접해 듣고 달려가 경배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지난주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 구유에 누여진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은 구유가 아니라 더 하우스라고 돼 있어요. 그 집이에요. 어느 집도 아니에요. 어 하우스가 아니라 정관사 그 집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차이는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시간의 차이입니다. 이미 구유에 나셨지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흘러서 한 몇 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느 한 집에 모셔진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디어 목숨을 건 그 경배를 하게 되는데, 바벨론 지방에는, 페르시아 지역에는 세 가지 인사법이 있어요. 입술에 인사를 하는 인사법이 있고, 그 동등한 지위, 또 뺨에 입을 맞추는 인사법이 있고, 마지막에 왕께만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기 예수님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아유 귀여워하고 뺨에 입을 맞춥니까? 아니죠.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를 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오늘 주제가 되는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예물이 뭐였어요? 황금이었어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예물 각각에 담아진 의미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 세 가지 예물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었는가를 결론으로 말씀을 따로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황금은 만국 공통으로 왕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을 아련하러 갈 때나 또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올 때에도 반드시 빠뜨리지 않았던 예물 중에 하나가 금이었습니다. 왜? 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은 적어도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 세계 속에 어느 분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누구에게 물었어요? 예루살렘 궁궐에서 물었어요. 이 말은 굉장한 비수 같은 역설이 담아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헤롯! 네가 왕이 아니다. 참된 왕이 나셨다. 왕 중에 왕이 나셨다. 세상의 왕 헤롯, 네가 진짜 왕이 아니다. 왕 중에 왕, 참된 왕은 누구시라는 고백입니까? 아기 예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황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물이 뭡니까? 유향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볼까요? 자, 자막을 좀 보세요. 성탄 선물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자, 자막을 잘 보세요. 길르앗에는 뭐가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자,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길르앗에는 유황이 많았어요. 동시에 누가 많았어요? 의사가 많았어요. 이 유향은 무슨 용품일까요? 치료제입니다. 유향은 치료제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상처를 입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상처 입은 치료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이 상함으로써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치료자로 오신 거예요. 그의 상함은 뭘 암시하고 있어요?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처절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고통,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이 뭡니까? 몰약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몰약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장례 때 관에 넣는 물품이에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썩지 말라고. 자, 그러면 좀 우리가 상식선에서 따져봅시다. 시체는 썩어야 정상입니까? 안 썩어야 정상입니까? 썩어야 정상이죠. 시체는 빨리 썩어야 돼요. 그래서 흙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다 어쩌자고 모략을 넣습니까? 넣는다고 안 썩어요? 언젠가는 썩죠. 그 모략이 갖는 상징이 아까 뭐라 그랬죠? 방부제 개념이에요. 썩지 말라고. 즉, 모략은 썩지 말라고 넣는 게 아니라 메시지로 넣는 겁니다. 너희가 영원히 썩지 할 소망. 무슨 소망을 얘기합니까?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은 왜 관에다 놓도록 되어 있느냐? 지금은 썩어 흙이 될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썩지 할 새 몸으로 부활케 하실 것을 여기서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이 멀고 먼 목숨 건 예배자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 가지 예물의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결론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라면 황금이 나오고 유향이 나오고 몰약이 나온다면 이거를 각각으로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그들의 종교 언어 관습상 수거적 개념이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할 때는 누구든지 유대인들이면 대번에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금향단입니다. 우리 그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십시다. 큐. 예. 자, 이게 성막 그림이에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쪽에 그 텐트가 쳐져 있는 그림은 안을 들이다 볼 수 없으니까 저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보세요. 두 칸으로 나눠져 있죠? 대답을 좀 하세요. 나눠져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 맨 아래 보시면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손발에 뭐가 묻힐까요? 피가 묻힙니다. 피가 묻히는 게 아니라 피를 묻힙니다. 그러면 이제 노수로 된 물두멍, 세숫대에다가 손발을 씻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 지성소, 맨 끝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증거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그러죠. 그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개가 저 언약궤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누구의 그림자인가 하면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지성소에는 그리스도만 들어가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뭐가 하나 있죠? 양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이쪽에는 금촛대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언약궤 스몰 사이즈 모양으로 그림 나와 있죠. 그게 뭐예요? 금향단이에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할 때는 누구든지 그 당시 수거적 개념으로 저 금향단을 생각했어요. 저 금향단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중보하는 기도의 제단이에요. 자, 우리 금향단을 조금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다가 향을 피워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게 측면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이거는 요한에게 마지막 하늘 성소를 보여준 그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분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오직 한 분 그리스도로만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하늘의 심장 그 보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먼 목숨 건 예배자로 와서 경배한 이 세 가지 물건 속에는 각각의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수거적 개념을 이해를 해서 금향단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모략이 담아진 의미처럼 그분은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그분으로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그분으로만 하늘 지성소로 우리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갖는 구속의 그림이며 또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분의 삶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목숨 건 예배자들이 되어서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성탄을 맞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행동과 순종으로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이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 삼일교회 모든 15,000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그런 신앙의 결단과 동방 박사들의 목숨 건 예배자가 되어서 낮고 철한 곳에 주님의 걸음이 되어 내려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에 나아가는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순종이 성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지나서서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만져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사는 역사를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을 비추소서
우리 안에 허물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신창이가 된 상처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죽었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살아나리라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삶으로 죽어있던 모든 예배가 순종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주님의 발이 되어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곳에 남만 들고 가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내 걸음에 순종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리 높여 오라 부르시는 저 영혼의 절규를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참된 성탄의 의미가 내 삶 속에 진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부서지고 망가지고 처참했던 것들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참되게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